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지난주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보배롭고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로 세움을 입은 안디옥 교인들은 이방인들로부터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들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시작한 일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유대인이 아닌 크리스티아누스,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기독교가 더 이상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새로운 종교로서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계기도 되었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그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디옥교의 교인들이 유대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말하자면 새로운 종교, 즉 기독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기독교가 새로운 종교로 불리게 되었다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불리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계기도 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공인된 종교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런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라면 그것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의 절대 권력 하에 그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고 특별히 그 넓은 로마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황제는 신이다. 그래서 전체 로마를 하나로 묶어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인되지 않은 신흥 종교가 생긴다는 것은 로마의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실제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이요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를 이후로 약 250년 동안 엄청나게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그동안에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즉 산헤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는데 이제는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세속적인 권력까지 본격적으로 합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그때 초대교회가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최초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므로 이제 더 이상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닌 어엿한 기독교로 출발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글라우디오였는데 글라우디오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황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새로운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정확히는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말하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탄생한 당시에 두 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과 같이 경박하고 사치스럽고 간교한 인물이었는데 로마의 분봉왕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유대인의 의식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자기가 어쨌든 로마의 분봉왕, 뭐 허수아비 왕이지만 그래도 유대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잘 지내야죠. 그래서 그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참소합니다. 그리고 대중의 반응을 살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기뻐하는 걸 보고 이제는 베드로마저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헤롯은 베드로를 유월절이 지난 뒤에 명절이 지난 뒤에 유대의 군중 앞에서 이제 공개 처형을 할 계획을 세웠죠. 사탄은 유대 종교의 교권 지도자들 그리고 헤롯 왕이라는 세속적인 권력 그리고 이성을 잃어버린 대중을 동원해서 초대교회 최고 리더였던 베드로를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4명씩 사패의 군인들이 즉 16명의 군인들이 베드로를 지켰다. 그 당시에는 2명의 군인은 쇠사슬에 함께 죄수와 묶고 2명이 지켰다 그래요. 그리고 사패 4개조가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 4, 4, 16 하루에 16명의 군인들이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운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럼 바로 이 살벌한 때에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는 겁니다. 6절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자고 있었대요.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군중들 앞에 끌려나가서 참수를 당할 절체절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 군인들과 함께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좁고 차가운 감옥 안에서 불편하게 두 명의 군인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잠을 잘 수 있나요? 더군다나 이제 날이 밝으면 곧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린 조금만 근심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경우가 많은데 베드로는 평안함 가운데 잠을 잤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마음의 평안과 여유 있는 모습인지.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베드로가 워낙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내일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냥 베드로가 체념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평안과 여유는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베드로는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었죠. 베드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그 말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내일 아침에 죽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이므로 영광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사모하는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니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계속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죽어도 어떤 것도 그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게 그는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시편 말씀대로 베드로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이 평안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방이 꽉 막힌 감옥가도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괴롭고 답답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그런 상황이 정말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는 것, 이게 문제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일터에 생기면 마치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것처럼 탄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는 것,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국방 모든 상황이 마치 우리나라가 끝장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나라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온 나라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꼼짝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기는 베드로에게 가장 선한 길을 보이시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를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 민족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데는 배경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교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교회가 뭐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대요. 앞서 보았지만 생각해보면 그때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교회적으로도 참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잃어버린 예루살렘 교회, 이제 지도자 베드로마저 잃어버리면 예루살렘 교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리더십의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로 의논했겠지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을 거예요. 지하 감옥을 습격해서 베드로를 빼내자는 급진적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헤롯에게 뇌물을 줘서라도 베드로를 일단 살려내자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좋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믿고서 말이지. 아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베드로가 나올 수 있겠냐고 하고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부 급진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감옥을 습격해서라도 베드로를 구출하자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권능의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기로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5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기도하더라는 동사가요,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계속 기도했다는 것은 12절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12절 보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근데 여기 기도하고 있더라도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즉 마가 요한의 집에 모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옥에 갇힌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가 풀려난 그 순간까지 지금도 기도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인가요?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 그게 간절한 기도인가요? 아니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탄식하며 소리도 내지 못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게 간절한 기도인가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간절한 기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간절한 기도는 뭐냐 하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즉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단 한 번 모여서 기도하고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베드로가 석방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문을 나온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당도했을 때 교회는 아직도 베드로를 위해서 뭐하고 있었나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응답될 때까지, 눈으로 응답을 목격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가 마침내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사방이 꽉꽉 막힌 감옥과도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은 어쩔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서 탄식하는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때가 진실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어떤 분들처럼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고 말하지 마세요. 요즘 나라 민족이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탄식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런 때 정의를 외치고 뭔가 행동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움직여야지 기도만 하고 있다고 뭐가 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교인이라면 그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보다 더 강하고 더 놀라운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어떤 것들도 때로는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요즘같이 나라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문제는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느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 새벽을 깨우십시오. 다윗처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고백하며 아침을 깨우세요. 새벽을 깨우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실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실 겁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사 베드로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기 21세기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형제의 간증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윈이라고 하는 이 형제는 저 책입니다. 홍성사에서 나온 책인데 여러분들에게 꼭 저 책을 한번 읽어보길 권합니다. 이 윈 형제는 중국의 한 농촌에서 태어나서 74년 부친의 기적적인 암치유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는 그가 중국 정부의 극심한 박해 속에 여러 번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름입니다. 중국 정부의 기독교 정책과 타협하지 않고 중국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그는 1984년 처음 공안에 체포되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91년 또 역시 같은 이유로 2차 투옥돼서 모진 고문과 또 고통 끝에 출소하죠. 그리고 다시 기독교 연합운동을 펼치다가 97년에 다시 체포되어서 엄청난 고문과 환란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놀랍게 기적적으로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근데 저 책에 보면 그가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탈출해서 나오는 그 장면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과 어쩌면 그렇게 오버랩 되는지 똑같아요. 그 장면이 똑같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저 책에는 그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 책에서 21세기의 성령행전, 사도행전을 볼 수 있었어요. 감옥에서 첫 번째 탈출할 때 사건입니다. 한 번은 그가 감옥에서 온갖 종류의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그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그의 팔을 묶고 있던 밧줄이 저절로 툭툭 끊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 쇳줄로 매여있는데 그게 툭툭 끊어진 것처럼 툭툭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공안원들의 감시를 피해서 달아나려면 이제 2.4m의 높은 콘크리트 담을, 감방 담을 넘어가야 되는데 감옥의 담장 위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박혀 있었어요. 2.4m 위에 유리 조각까지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담장에 서서 기도합니다. 고문으로 거의 마비가 된 그의 손과 몸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담장을 뛰어넘기를 결심하고 최대한 높이 뛰어서 담장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몸을 번쩍 들어서 그를 담장 너머로 휘집어 던져버립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도우셔서 담을 넘게 탈출하게 하신 거예요. 천사가 그를 밖으로 집어 던진 겁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후에 그가 또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공안들은 이제 더욱 악랄하게 그에게 고문합니다. 죄수들의 배설물을 놓은 정화조 앞에, 정화조에다가 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죄수들이 그에게 오줌을 누게 한 뒤에 배설물 속을 지나가라고 강요합니다. 간수는 그에게 전기봉으로 충격을 가하면서 개처럼 그 대변더미 속을 기어가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기봉을 그의 입안에 쑤셔넣어서 뇌가 폭발할 것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럴 때 그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니다. 그가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나오게 된 사건. 그야말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 나온 것과 똑같은 사건이었어요. 그가 감옥에서 고문과 매질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이죠.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하는 말씀과 함께 지금 가라. 베드로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3개의 철문을 통과해야 됐는데 그가 일어나서 그 모든 철문들을 나오는데요. 그 철문들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볼 수 있는 대로 베드로가 나오는 데 철문이 저절로 열렸잖아요. 다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문 두 개를 통과하고 마지막 밖으로 나가는 최종적인 문을 통과해서 나오죠. 세 개의 문을 통과해서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이 사람도요, 자기 감옥 안에서 또 감옥 안에 있는 방에서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간수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가 나오는 그 문마다 간수들이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수들의 눈을 막아버렸어요. 그가 옆으로 지나가는데 간수들이 그걸 못 봅니다. 놀랍게 놀라운 역사지. 그렇게 마지막 감옥의 철문까지 나온 그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걷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문을 당할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간수들이 그가 나가면 또 복음을 전하고 나가면 복음을 전하니까 이놈을 아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자 하는 것은 몽둥이로 그의 무릎 아래 발을 양쪽 발을 때려가지고 뼈가 다 부스러집니다.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걷지를 못했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걸을 수 없어 감옥 안에 쓰러져 있던 자기도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스스로 걸어서 감옥 문을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놀라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21세기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적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사방에 꽉꽉 막힌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탄식하는 분이 있나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눈물 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라 민족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근심 걱정 가운데 계십니까?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걸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 주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샬롬을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 반드시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쇠사슬들이 다 풀어지고 감옥과 같은 우리 민족의 정치, 경제 상황의 문이 활짝 열려서 참된 회복과 구원과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오늘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